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주 편협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장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내가 만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면 코끼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뭐 알기는 알지만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그 심판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죄인이 돌이켜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징계할 일도 없습니다. 무관심하겠죠. 죄가 모든 사람을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한 갈대도 이미 상해서 금방 꺾일 것 같은 그 갈대도 먼저 꺾어버리지 않고 이미 꺼져가는, 금방 꺼질 것 같은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동시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이지만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그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이라고 해서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가까웠다는 의미이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서 생명의 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준비되고 또 이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먼저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에스겔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규모의 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성전을 다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 이 생명의 강이 흘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앞에 나오는 에스겔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본다면 바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앞에 모든 그 내용은 다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엄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복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후에 오늘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에스겔 36장 22절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그 회복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때로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싸매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징계하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다시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2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은 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의 이 동쪽 문은 그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 동쪽 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 동쪽 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오늘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쪽 문의 문지방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보니까 물이 스며나와서 동쪽을 향해서 흘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여러 곳에서 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온 세상에 심판하는 그때에 그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가시적인 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이 에스겔서는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 생명의 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와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생기면 죄의 이 벽이 막히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동맥 경화증처럼 혈관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고 우리 인생에 또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곳에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되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경이 이 강물이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에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이 강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동쪽으로 1,000척이 되는 곳에 가서 이 강의 깊이를 측량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리고 또다시 그 강을 따라서 내려가서 1,000척을 내려가서 다시 측량했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고 또다시 측량했더니 허리에 이르고 다시 한번 측량했더니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정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0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규빗을 말합니다. 그래서 1규빗을 계산할 때 뭐 50cm로 계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45cm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척이라고 하면 약 450m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을 네 번이나 측량을 합니다. 처음 측량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이렇게 네 번이나 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측량을 통해서 측량한다는 이 말은 분별하고 또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측량하시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47장 이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석구석 모든 것을 어느 한 곳도 측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측량하십니다. 측량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측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요즘 무슨 큰 마트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이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야채를 사든 뭐 고기를 사든 저울에 달아보게 됩니다.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서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우리가 또 건축을 할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 측량을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측량을 하느냐 또 무엇으로 측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측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측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측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앞에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3절에 이 측량하는 천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그 삼줄을 잡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측량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볼 때 아무리 좋은 믿음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착하고 바른 사람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측량해 봤는데 아주 가볍고 무게가 없고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잣대와 이 세상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좋은 믿음, 거룩한 신앙으로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아 그래도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지. 우리가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을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측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기준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볼 때 큰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무게가 나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강물의 깊이를 이제 측량하십니다. 먼저 일천적을 지나고 나서 강물의 깊이를 측량했더니 겨우 이제 발목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성전에서부터 물이 강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앞에 일천적 지나고 나서 재어봤더니 이제 그냥 발목에 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강은 아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얕은 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겉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아직 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남들이 볼 때 아직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별로 세상 사람과 물론 전혀 다르진 똑같진 않겠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할 때도 있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더 좋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신자는 여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은혜도 받고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편한 더 좋은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속으로는 미련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내 뜻대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지나서 일천척을 지나서 다시 그 강물의 깊이를 재었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재었더니 강물의 깊이를 재었더니 허리까지 옵니다. 이 강물이 이제 무릎까지 오면 우리가 무릎까지 오는 그 물살이 흘러가는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칫하면 무릎까지 오는 물도 물살이 있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불편합니다. 무릎과 무릎까지 오는 이 신앙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 육신의 세력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과거에 나에게 남아있는 이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사이에 내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더 깊어지면 이제 허리까지 이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허리까지 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아직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과 허리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에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대로 더 깊은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일천척을 지나서 또다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이 강물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헤엄을 쳐야 하는 깊이가 됐습니다. 강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내가 이 물을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강의 물줄기에 나를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나를 맡기게 될 때 이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 지점마다 각 단계에서 하나님은 측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룩한 형식과 모양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강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냥 찰싹거리는 이 발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무릎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허리까지 오는 그 상태에 가 있으면서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자유롭게 헤엄치며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의 세력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는 동시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나무들이 급속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보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결국은 이 강이 흘러가는 곳의 끝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바다는 바로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강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결국은 그 죽어있는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어있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기를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그 물이 생명의 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전에는 그 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가도 그리고 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살지 못하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죽은 물이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계속 갈증나고 만족이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계속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갈증나고 갈급하고 거민을 삼키는 그 땅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물이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나무의 열매가 일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는 불에 던져서 그냥 불쏘시개로 그냥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꾸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나무가 있지만 포도는 그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무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나무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무가 쓸모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나무로서 그냥 원목으로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명이 살지 않고 열매 없는 죽은 바다였는데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고기가 살게 되고 많은 그 그물,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어쩌다가 가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열매가 계속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의 이 뜻이 초태생이라는 뜻입니다. 마다들이고 처음 맺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 전에 있던 열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로 맺히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맺을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물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지혜로 수고해서 맺는 그 열매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맺을 수 있는, 내가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 그동안 내가 맺었던 열매와 달리 내 지혜와 내 깨로 그때 맺었던 그 열매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냥 열심히 하면 나도 저런 일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열매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매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기에 만족합니다. 내 노력으로도 이것이 내 노력으로 맺혀진 열매인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열매인지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 생명의 강이 우리들에게 흘러와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동안 내가 믿지 않았던 새로운 열매를 주님은 맺게 하십니다. 이 나무가 특별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오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모든 것을 살리고 이 나무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이 나무를 살릴 때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는 자에게, 이 나무에 맺히는 이 열매를 먹는 자도 이 열매가 먹을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이란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착한 사람이라고 환영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이 죄와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강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셔서 내가 맺을 수 없는 이 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한계에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열매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는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이 번성하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이 생명의 강을 따라서 흘러올 때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먹기는 먹는데 참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인생이 참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 열매가 우리 스스로도 내 능력으로 맺는 이 열매가 참 초라해 보이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성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강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지고 더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심판거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동참하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생명의 강을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반대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물줄기를 쫓아가면 어느덧 우리가 그 세상의 죄악의 물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측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측량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반응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발목까지 오는 곳에 머물러 있던지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그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곳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릎과 허리까지 오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을 깨고 우리의 남아있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리 인생이 열매가 없고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강을 부어주시면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강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